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5개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중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등 다양한 양자와 다자간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를 통해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하는 한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9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북미 국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언론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최선희 국장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올레고 프루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한반도 담당 특임대사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회담 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조성된 정세에 대해 상세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단계적이고 정치적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노력에 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부르미스트로프 특임대사는 지난 7월 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어 지난 12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해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29일 소수민족인 쿠르드계의 분리독립 투표 강행에 대응해 이 지역의 국제선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이날 현지 시각 오후 6시를 기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 아르빌과 제2의 도시 술라이마니에 대한 국제선 운항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르드계가 분리독립투표를 강행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쿠르드 자치정부는 지난 25일에 실시된 분리독립투표에서 92%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29일 쿠바 주재 외교 인력을 5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 국민들에게 쿠바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명의 성명에서 쿠바 정부가 우리 외교 인력의 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인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바 외무부는 이에 대해 성급한 결정이라며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는 50명가량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과 가족들이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바 주재 아바나 미국 대사관 직원 21명은 지난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뇌 손상과 두통 등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2015년 7월 쿠바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54년 만에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나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카탈루나 자치정부 지도자들은 내달 1일로 예고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카탈루나 전역에 2천 개 이상의 투표소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투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번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표 용지를 압수했습니다. 또 투표소에 경찰을 대거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의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정상화 행사에 참석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30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관련 기업들의 폐쇄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긍정적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모든 무역과 금융거래를 끊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집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여러 정상들과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보장하려는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방문지는 중국입니다. 북한 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당국에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한국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임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만나 북한과의 경제와 외교 관계 단절 혹은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각국을 돌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외에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관련 사업장에 폐쇄할 것을 통보했죠.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중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며 모든 나라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채택 이후 중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긍정적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positive steps that China has taken since the adoption of UNSCR's 2371 and 2375 to implement these resolutions.
캐티 라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이날 북중 합작 기업의 120일 안에 폐쇄하도록 통보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75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쇄 대상은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그리고 외자기업들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중국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이 같은 추가적 경제 압박이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see China fulfill its obligations completely and are hopeful that this additional economic pressure will change the calculus of the North Korea regime.
애덤 세베니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각국이 북한과 경제 외교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최대 대북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 항의했다는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특보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두 장관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Secretary Tillerson and Republic of Korea's Foreign Minister 강경화 meet and speak frequently to continue our close coordinatio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그레이스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고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도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또 미 재무부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거나 또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역시 중국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모든 무역과 금융거래를 끊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28일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과 문제 있는 활동을 하는 이들을 추적할 최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time we the United States have maximum authorities to go after any problematic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주 발표된 대북 제재 행정 명령 역시 지금껏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맨데커 차관은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은 북한과 무역하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is clear. We will go after any company that does trade with North Korea.
맨데커 차관은 만일 북한의 제재 회피가 계속되고 은행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재무부는 북한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국제금융망에서 북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점을 계속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또한 자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매우 신중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책이 효과를 보려면 중국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have seen and I saw also up at the high level week at the UN in New York last week that all countries have been are seized with this matter. They're looking at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모든 방법이 이미 거의 망라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차관보는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과 불법 무역 중단, 자국 내 북한 외교 공관과 북한 노동자 축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차관보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최대의 압박 전략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탐사 보도 전문 기자가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밀수 활동을 집중 취재한 줄리안 로드마이어 기자는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들 나라들이 북한 외교관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드마이어 기자는 최근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범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 실태부터 전해주시죠.
An analysis that we conducted looking into cases of diplomats involved in smuggling rhino horn and ivory.
지난 30년간 아프리카에 파견된 외교관이 코뿔소뿔과 상하 밀수 범죄와 연루된 사실을 분석했습니다. 총 29건의 해당 사례를 찾아냈는데 이 중 18건이 북한 외교관이거나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연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꽤 놀라운 숫자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는 북한 외교관이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코뿔소뿔과 상하 밀수 범죄에 가담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소개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범죄가 많이 줄고 또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북한 외교관이 밀수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체포되고 해당 밀수품을 압수당한 사례들이 또다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어떤 게 있나요?
The most startling case occurred in May 2015 in Mozambique when Mozambican police detained two men in the country's capital Maputo.
2015년 모잠비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모잠비크 경찰이 두 명의 북한인을 체포했는데 이 중 한 명은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박철준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태권도 사범 김정수인데 나중에 북한 간첩 혐의를 받았죠. 두 명은 차로 이동하던 중 검문을 받았는데 차에서 코뿔소뿔 4.5kg과 미화 10만 달러 상당이 발견됐습니다. 두 명 모두 남아공으로 풀려난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까?
More recently in September and October last year, in two separate cases, North Korean nationals traveling on the
지난해 9월과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남성 전광철이 2016년 9월 24일 에티오피아 볼레 국제공항에서 검문을 받았는데 가공된 상하 76조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같은 공항에서 잡힌 또 다른 북한 국적의 남성 김창수는 상하로 만든 팔찌 200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명 김창수는 자신을 짐바브웨 대사관 소속 무역관이라고 소개했고 기소 절차 없이 풀려났습니다.
특이한 적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Well, one of the cases that we outline in the report involves one of North Korea's most prominent diplomats today, Han Tae-song, who is
가장 유명한 북한 외교관 중 한 명인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관계된 일입니다. 25년 전 짐바브웨에서 외교관 생활을 할 때 생긴 일로 최근 논란이 됐었죠. 그는 1992년 코뿔소뿔을 외교 행랑을 이용해 밀수한 혐의로 짐바브웨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 정부는 한대성이 외교관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추방만을 유일한 조처로 여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그가 스위스 대사에 임명되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를 날조라며 부인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지만 임명을 허락한다고 밝혔고요.
북한 외교관들이 이런 밀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뭡니까?
The diplomats that we looked at spoke more broadly about illegal activity involving
제가 인터뷰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는 북한 외교관을 통해 코뿔소뿔과 같은 물건들이 아프리카에서 중국 등으로 가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 외교관 수입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1,000를 받지만 직급이 높지 않은 경우엔 $400에서 $700 선을 받죠. 따라서 생계비가 필요한 겁니다. 또 평양에 보내야 할 충성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밀수에 가담하는 겁니다.
밀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What normally happens in most of these cases is that poaching syndicates will obtain rhino horn. They will then
밀렵꾼들이 우선 코뿔소 뿔을 구한 뒤 중간업자에게 이를 판매합니다. 중간업자는 뿔을 구매할 외교관 등을 찾는데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 북한 외교관들 경우처럼 구매자들은 코뿔소 뿔을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갑니다. 여기에 밀수품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누가 코뿔소 뿔을 사는 거죠?
And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parallel markets. You've got if you go back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암 시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베트남에서 의료용 수요가 크게 늘었죠. 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서 암 환자 등이 코뿔소 뿔을 구매했습니다. 부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코뿔소 뿔로 만든 팔찌와 목걸이 등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을 취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I phoned them. I spoke to them. They promised to get back to me. I sent them emails. They didn't get back to me. And then I eventually did go to the embassy.
이메일을 여러 번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해 카메라 기자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우리가 도착하자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고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작은 돌을 주어 제 차에 던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연루된 밀수 범죄가 더 많을까요?
Yeah. No, I think so. I mean, look, I think there's been quite a lot of work done over the last 20 years or so looking at these issues.
최근 2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사관은 매우 폐쇄된 공간이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매우 힘듭니다. 지난 30년간 확인된 18건의 밀수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외교관의 이런 위법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I think many African countries have fairly long-standing tie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currently has embassies in around 10 African states.
여러 나라가 북한과 오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아프리카 10개 나라에 대사관을 뒀는데 이 나라들은 북한인 연루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개 그냥 눈을 감아버리죠. 북한은 과거 독립을 추진하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맹관계로 지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으로부터 받았던 도움 때문이죠.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뿔소 뿔 밀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I think one of our concerns and a more broad concern is that as tensions ratchet up, 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come more stringent,
as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밀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북한으로선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더 의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줄리안 루드마이어 기자로부터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곡물 수입량이 크게 는 것이 식량 부족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중국으로부터 304만 달러 상당의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바탕으로 한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전체 옥수수 수입량 101만 달러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8월 밀가루 수입도 251만 달러 상당으로 전달보다 2.8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쌀 수입은 433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8월 한 달 동안 수입한 전체 곡물 수입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입한 곡물량은 1,027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4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곡물별로는 쌀이 433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와 밀가루, 전분, 두류 순이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7월에도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렸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입한 곡물량은 총 35,17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옥수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460만 달러 상당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000달러에 비해 290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7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옥수수는 지난해 총 옥수수 수입량 3,125톤보다도 7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을 제한해 곡물 수입량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것 같다며 올해 큰 폭의 증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ometimes they put restrictions on exports, and I think last couple of years they've done that. So it was unusually low.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식량 부족으로 곡물 수입을 늘린 것은 아니라면서 올해 수입량은 1990년대 초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it's not an unusual amount of import. That's why I don't think it suggests.
이어 북한 내 식량이 부족하다면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과 비슷하거나 별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현재 옥수수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은 VOA에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감소해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옥수수 수요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제재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출이 이제 중단되면서 시장이 이제 활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 자체가 많이 줄게 됐다.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이 이제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이제 궁핍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싼 옥수수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옥수수 수입이 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3,073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응해 직접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외 성명을 발표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죠. 김 위원장이 성명을 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지난 21일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판문점 사건,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쪽 우리 유엔군 사령관 앞으로 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국가 주석의 이름으로 보낸 건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보면 이번이 처음이죠.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된 성명 내용을 보도하면서 성명 발표 장소가 김 위원장 집무실 있는 당중앙위원회 청사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성명을 손에 들고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사진도 게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낸 것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격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자살 행위로 이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습체제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완전 파괴라는 건. 내가 죽느냐 죽게 아니면 살기로 덤벼드는 거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성명에서 언급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표현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도발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강경 조치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엔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언급한 대로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역대급 그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폭발 실험을 할 경우 이는 방사능 낙진 등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엘라베마주에서 연설하면서 그는 지금 태평양에서 거대한 무기를 폭발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엄청난 재앙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뭔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he's talking about a massive weapon exploding over the ocean.
두 번째 가능성은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한 대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 조치를 취해 미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do knock down a US military aircraft, Trump
실제로 북한은 1969년 동해에서 미군 EC-121 조기 경보기를 공격해 미군 3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1981년에는 미국의 고공정찰기 SR-71을 지대공미사일로 공격했으나 실패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괌 주변이나 북태평양 공해로 발사하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은 미 본토에 대한 자신들의 공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북한의 당 정부는 일제히를 지지하는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당은 20일 평양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회를 열고 반미 대결전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무자비한 철수를 안기신 강철이 영장이 폭탄 성명은 그대로 우리 군수공업 전사들에게 내신 승리의 전투명령이며
인민무력성 소속 군인들도 반미결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명수 총참모장은 만일 적들의 공격 움직임이 있으면 선제 타격하겠다며 남조선을 깔고 앉아 조국 통일을 이루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23일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만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 위협을 고조시켜 체제를 결속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제이 말하자면 긴장을 통해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목적의 노림수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슨 노농조기군, 뭐 민간인, 청년동맹까지 온 북한 체제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 반미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비난 성명 이후 엿새 동안 학생과 근로자 470여만 명이 군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나라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18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 법안에는 북한을 지원해온 나라에 대한 원조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온 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규정이 국무부는 물론이고 국무부 산하 대외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 등의 예산 집행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특정 국가의 기관이나 단체가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랐을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를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군사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원조 여부를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엔 원조 금지 조항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했던 중국이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산 석탄 164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4천만 달러치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월 19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개월 만에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수입은 새 대북 제재를 이행키로 한 최종 기한인 지난 5일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가 발효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자오퉁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센터 연구원은 중국의 8월 석탄 수입에 대해 이론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며 중국은 강력한 새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칠 충격을 걱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22일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로스앤젤레스의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들을 절대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한 탈북자는 북송되는 탈북자가 죽거나 심한 고문을 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송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중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 증진을 위한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귀한 국군포로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요.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군요.
예,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의 올해 집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건데요.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 집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인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북한 인권 정책 협의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오늘 2017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네, 이 계획은 한국 국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통일부가 지난 4월에 수립한 건데요. 예. 북한 주민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규탄에 따라 한국 국회가 법을 먼저 제정했고 통일부가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만든 겁니다. 예.
계획은 4월에 수립했는데 이제 집행계획은 조금 늦게 공개가 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집행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추진 과제가 삭제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건가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인 증진을 꾀하고 또 북한 당국이 정책 노선을 실질적인 그 인권과 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남북한 국민 사이의 동질성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예.
남북한의 엄청난 경제 격차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 방식 또 개인의 권리,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좁히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 4월에 세운 계획,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전 정부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네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실행 계획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어떻게 좀 네. 다릅니까?
29일에 결정된 새 집행 계획의 추진 과제를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자 규명은 삭제가 됐습니다.
예.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해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유엔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와 권고에 따라서 결의를 통해 책임자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의 서울사무소 역시 이런 작업을 그동안 벌여왔었는데요.
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정부와의 그동안의 협력에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번 집행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는 이번 집행계획에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또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책임자 규명, 남북 인권대화 추진 등이 빠진 건 올해 연말까지 석 달간 실현 가능한 내용만 담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과거 보수와 진보 정부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인식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지원 쪽에 방점을 맞춘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계획들이 포함됐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또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도 전임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해서 한 18개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 정부가 이들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어서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새 추진 계획은 또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그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노동환경조사 계획도 수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28일 국군의 날 행사가 미리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 중에 한국으로 귀환한 6.25 한국전쟁 국군 포로들을 별도로 만났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엔 유영복 기환용사협회 회장 등 8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귀한 국군 포로를 만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귀한 국군 용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를 다할 것이고 귀한 용사들과 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공약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국에 북한에서 귀환한 국군 포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모두 33명이라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예.
앞서 유영복 기반 국군용사협회 회장은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1994년 이후 자력으로,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예.
자기들 스스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도착한 그런 국군 포로들이 총 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모두 고령이라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고요. 유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람을 중시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에 남아있는 전우들을 꼭 데려오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첫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다른 문제도 많이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지원은 납북자 문제라도 한 사람도 뒤로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람이죠.
네. 남아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집계한다는 게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네.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어느 정도 네. 추산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군당국은 한 5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국군포로는 약 8만 명으로 추산됐었는데요.
예.
공식 포로 교환에서 돌아온 국군은 8,300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북한 측이 확인을 안 하고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혀서 결국은 이제 결렬이 됐었는데요.
예.
이 남은 포로 7만여 명에 가까운 포로들이 대부분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서 북한에서 적대 계층으로 살다가 대부분이 숨졌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500여 명 정도가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국군 포로와 관련해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유골로서나마 한국에 돌아온 네. 그런 사례도 있죠.
예, 최성룡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가 29일 언론에 국군포로 출신 김모 씨의 유골이 지난 8월 한국에 반입됐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군포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회령에 거주하던 외손녀가 북한을 탈출해서 유골을 한국으로 들여왔고요. 관계당국과 유전자 이제 가족 등을 대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국군포로라는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최 회장과 외손녀는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국군포로 김 씨의 유언에 따라서 유골을 온전한 상태로 들여왔다
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만간은 이제 화장을 거쳐서요.
예.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유골 입국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백종규 하사 이후 7번째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또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죄 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 제공 등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고요. 양국 국방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12차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 뒤에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이건 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네네.
언급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번 그러면 어떤 합의들이 나왔습니까?
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한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해서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두 나라는 이번 회의 중에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를 별도로 열었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셨듯이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었습니다.
예.
전임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서두른다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전환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남도는 오전에 구름 끼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6도, 남포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4도, 수풍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도, 낮에는 21도고요. 희천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다가 차차 개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5도, 용현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25도고요. 사리원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강에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7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웅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22도, 청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도, 영하 1도, 낮 기온은 14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에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9월 30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5개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중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등 다양한 양자와 다자 간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국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이 북한의 위협이 맞선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한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9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북미 국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언론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최선희 국장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한반도 담당 특임대사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회담 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조성된 정세에 관해 상세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한반도 문제 해결 로드맵을 진전시키는 등 이 지역의 문제를 평화적이고 정치적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노력에 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선희 국장은 이날 이고로 모로글로프 러시아 아태 담당 외무차관과도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부르미스트로프 특임대사는 지난 7월 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어 지난 12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29일 소수민족인 쿠르드계의 분리독립 투표 강행에 대응해 이 지역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이날 현지 시각 오후 6시를 기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 아르빌과 제2의 도시 술라마니아에 대한 국제선 운항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르드계가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쿠르드 자치정부는 지난 25일 실시된 분리독립투표에서 92%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29일 쿠바 주재 외교 인력을 5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민들에게 쿠바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쿠바 정부가 우리 외교 인력의 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인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바 외무부는 이에 대해 성급한 결정이라며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는 50명가량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과 가족들이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1명은 지난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뇌 손상과 두통 등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2015년 7월 쿠바와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54년 만에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은 내달 1일로 예고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2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카탈루냐 전역에 2천 개 이상의 투표소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투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번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표 용지를 압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의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